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 한국 외교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정우영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가치를 토대로 이를 저지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전과제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동맹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내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장관과 함께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 2+2를 개최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과 홍콩 고위관이 24명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난해 의회가 제정한 홍콩 자치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제재의 대상에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왕천 부위원장, 홍콩 보안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중, 또 홍콩 경찰청 국가안보국과 홍콩 마카오 판공실 소속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들의 행동이 홍콩의 높은 자율성을 약화했다며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며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15쪽 분량의 2020 미국 연방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 보고서를 기밀 해제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선거 캠프 주요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관련 우크라이나 유착 주장을 증폭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유권자들을 흔들려는 다른 외국의 시도도 드러났다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위해 다각적인 선거 개입 작전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에서 어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주민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계 4명도 포함됐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총격은 애틀란타 캐로키 카운티에 위치한 영스 아시안 마사지 팔러에서 어제 오후 5시쯤 일어났습니다. 총격으로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3명 중 2명도 나중에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자가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 각각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첫 번째 총격 현장에서 약 48km 떨어진 애틀란타 북부 피드먼트 로드에 있는 마사지 숍과 스파 등 두 곳에서 오후 5시 50분쯤 유사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장 경찰 책임자로부터 현재까지 4명의 한국계 여성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연쇄 총격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20대 백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즉 1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문에 맞춰 나온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6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즉 1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독재 정권이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정오께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블링컨 장관은 오후 2시 40분 전용기 편으로 각각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선 두 장관은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찾았는데 미 국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부터 기후위기, 핵 확산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세계적 도전 과제들을 대처하는 데 협력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장관과 미한 외교 장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었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인권법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인권에 전념한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과 한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other shared challenge, of course, i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전 과제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동맹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우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군사 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연합 대비태세는 필요시 fight tonight, 즉 상시 전투태세가 완비돼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외교 국방 장관과 2+2 회의를 합니다. 양국의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의제는 미한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미한일 공조, 지역과 글로벌 협력 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정보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사실상 반중 연합체로 알려진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한국에 대한 쿼드 플러스 합류 권고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국 장관들은 2+2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생중계로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지난 7일 최종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가서명식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후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미한 2+2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력을 치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을 전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예방 후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청년 지도자와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16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 동생의 발언에 대해 직접 논평하거나 반응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초점은 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파트너 동맹과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항상 외교와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외교는 언제나 우리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해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법을 현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북한의 무응답이 계속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억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린 뒤 북한에 대한 공개 발언에 수위가 조절된 어조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MBC 방송은 16일 현직 고위 당국자 3명, 전직 고위 당국자 1명을 인용해 이러한 결정이 2월 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참모회의에서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NBC에 이 접근법이 배를 흔들지 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아직 도발하지 않았을 때 더욱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더 잘 알기 전에는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도발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참모들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미 법무부가 북한을 범죄 조직으로 칭하자 백악관 참모들이 발끈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2월 17일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사이버 공격과 금융범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imply put, the regime has become a criminal syndicate with a flag, which harnesses its state resources to steal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디머스 차관보는 당시 북한 정권은 국기를 가진 범죄 조직이 됐다며 국가 자원을 동원해 수억 달러를 훔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국가안보 참모들은 단어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법무부에 우려를 표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NBC는 또 전직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대북 정책에서 큰 추진을 할 마음이 없으며 정책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는 법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모두 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현명하고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a wise and prudent approach. Many membe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worked i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y remember how in the early day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 북한이 도발해 미국이 비확산 계획들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 한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 여전히 많다며 북한이 계속 조심스러운 대미 접근법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의해 좌우되는 정책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16일 담화에서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really striking in terms of the mood is how much the North Koreans seem to want to convey that they have moved on. I don't think they are looking to Washington for anything.
북한이 미국에 기대하는 바가 없고 마음이 떠났다는 점을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8차 당대회에서 밝혔듯 대미 위협을 키우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기조에 대응해 방어적이고 대북 억지에 집중한 접근법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교착 상태 동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억지력 유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eager to have meetings. They're eager to have a diplomatic resolution to this long-standing problem. But when you have North Korea refusing to meet, refusing to pick up.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만나서 회담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열의가 있지만 북한이 거부하면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억지력을 유지하고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수위가 조절된 어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검토를 하는 중에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트집잡을 것이며 도발당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국장은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순방이 아시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중요한 공개 행동이라며 이 순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맞춰 나온 전략적 움직임이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김여정 부부장의 15일 담화에 담긴 대미 메시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날린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분명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이어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계획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 측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미한 양측의 대화와 대결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현명하게 생각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담화가 미국 행정부를 정확하게 지칭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김여정의 담화는 주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지난 12월 강경화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 비난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대미 발언이 두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발표됐다며 그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사이를 조정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김여정의 담화는 이를 드러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북한의 위협은 동맹국들이 억제와 제재 그리고 관여에 대한 접근에 대해 조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김여정의 이번 담화가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며 이 기간은 늘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한 합동훈련을 비난했지만 이는 북한의 위선이라며 막상 북한은 이미 동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담화 이후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의를 끌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번 두 장관의 해외 순방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고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은 외교를 위한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담화를 북한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담화를 발표해 이들의 논의 초점이 북한에 모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은 쿼드와 대중국 전략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김여정의 담화 내용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여정의 담화가 백악관 발표 뒤에 나온 점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보란 듯이 이 같은 담화가 나왔다는 겁니다. 방송은 북한의 이런 태도는 예상됐던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북한이 당분간 미국의 외교 노력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미국과 일본 이어 한국과 미국의 2+2 회담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회담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주요 당사자들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바란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강경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군사적 긴장이든 논쟁으로 인한 긴장이든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시 관여에 나서는 것을 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심상치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16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무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심상치 않은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이런 무기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북한은 전략무기의 파괴적 잠재력을 증가시킨 열핵장치와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ICBM 3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북한은 2017년 시험만 시스템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도 더 큰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2018년 발표한 핵과 ICBM 시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된 ICBM 설계의 비행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본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견고하고 현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김정은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역량이 있는 ICBM 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새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장거리 전략무기를 계속 추구함에 따라 북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전 세계의 전략 지정학적 환경은 계속 빠르게 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훼손하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도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무효화하고 사이버 무기로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북한처럼 예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설계한 제한된 국가 행위자들에 맞서 하와이를 포함한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북부사령부의 능력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I'm comfortable with my ability to defend the homeland, including Hawaii, against a limited state actor such as DPRK, which the system's designed for.
그러면서 핵심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늦어도 2028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유격기 NGI 배치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이르면 2025년 북한이 미국의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정부 당국의 평가 때문에 추가 역량 확보에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공개 석상에서 얘기하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capacity of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going forward.
그러면서 향후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량에 대해 여전히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 이후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미 본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지상 기반 유격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역량은 향후 가장 큰 도전이라며 미래 추가 능력을 확보해 지난해 10월 북한 열병식 이후 봤던 추가 역량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래스카 레이더 미사일 방어 개선 현황과 관련해 차세대 유격기 NGI 추가 20기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국은 본토를 방어할 역량을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신설된 미국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전소위원회가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저강도 전쟁 역량 순위에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다음으로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위원회가 군사와 국가정보, 특수전과 적성국의 생화학 방사능 관련 대량살상무기 대처전략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신설한 정보 특수전 소위원회가 16일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회색지대에서의 허위 정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크리스토퍼 메이어 국방부 특수전 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보 대행과 닐 팁던 국방차관실 직속 수집 특수목적체계 담당 국방정보국장, 제임스 설리번 국방정보국 사이버 담당관이 출석했습니다. 회색지대란 적성국들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수위에서 도발하는 영역을 지칭하며 제한적 물리력 사용과 심리, 사이버전 등을 수반합니다. 민주당 소속 루벤 갈레구 소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무려 9명의 정부사령관들이 국가정보국장 DIA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 정보 유포를 무기화해 만연하는 파괴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9 combatant commanders co-signed a letter to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requesting immediate help to combat the pervasive damaging influence.
갈레구 소위원장은 이런 행위에 대응해 국방부가 국무부 등 다른 정부 기관과 동맹들과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담당관은 러시아는 정보 영역을 핵심 전장으로 간주한다며 컴퓨터 연결망을 조작하는 기술 적용뿐 아니라 대중 여론을 겨냥한 고도의 심리전 등 총체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인공지능 체계를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와 기만 전략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심리전과 여론전, 법률전으로 구성된 세계 전쟁, 이른바 3전 교리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사기 저하와 국내외 여론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공자학원 등 문화교류센터, 중국어 기반 활자 매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사이버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사회 통합성과 경제력, 사기와 행정력 저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담당관은 중국의 악의적 활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훨씬 증폭될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자국에 유리한 조작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도 회색지대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러시아, 중국을 1, 2위, 이란과 북한을 각각 3, 4순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I had to stratify it again, I would put Russia as number one, China as number two, Iran as number three.
다만 정보 영역에서 과거 러시아가 나쁜 기후를 도입하고 중국이 기후 변화를 야기했다면 점점 역할이 반대로 바뀌고 있다며 아직은 러시아의 역량이 앞서지만 향후 중국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적성국들의 입장에서 정보전 활용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의 재래식 군사 우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전과 더불어 값싼 비용에 빠른 속도로 전장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이어 차관보 대행은 향후 미국의 정보전은 외교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무부 공공외교정책부서와 미국의 국제방송을 관장하는 국제방송처 USAGM과 적극 협력해 적성국의 허위 정보 유포와 선전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수전사령부 차원에서는 군사정보 지원작전으로 불리는 개념 적용을 통해 외국 청중을 겨냥한 다양한 정보 공작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어 대행은 특히 적성국의 허위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과 우방의 관계는 미국의 전력 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partners are force multipliers in deterring and disrupting adversarial disinformation.
팁턴 국장은 지난해 9개 전구사령관의 긴급 지원 요청 이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기밀 정보 지원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팁턴 국장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거대 패권 경쟁 위협에 대응해 기밀 정보 공유 권한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 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연이은 북한 인권 발언은 인권을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2+2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We have a shared determination to deal with the challenge posed by North Korea.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매우 강력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arlier today I received a letter from the families. It was very powerful.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에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서한을 받았다며 내용이 매우 강력하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역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 가운데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블링컨 장관은 2017년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We will have someone that will be nominated and appointed to fill this position as quickly as possible too.
Yeah, it's an issue I feel strongly about and agree with you.
블링컨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이 북한인권 증진의 핵심적이라며 공석을 메울 특사를 가능한 빨리 지명해 임명할 것이냐는 영김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말한 겁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북한인권 특사 직책을 거론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재임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관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 겁니다. 미국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으로 3년 만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또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거듭 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의 연이은 북한인권 관련 발언은 인권을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부는 1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을 다루는 방식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walked ou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ith the U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go back into the council.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자 인권 문제를 포기했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포함한 많은 사안들에 대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국가들이 약속하는 원칙과 가치로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주민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n obligation. To treat its citizens humanely and to recognize their rights.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핵 등 안보 문제를 다루면서도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두 사안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와 국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은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고 한국은 무기 수출 규모가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해 세계 20대 무기 수출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5일 발표한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는 이전 5년보다 0.5%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은 같은 기간 15% 증가했고 전 세계 수출 점유율도 32%에서 37%로 늘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5년간 무기를 수출한 나라 수는 96개국, 이 가운데 절반인 47%가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또 미국이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고 2위는 호주로 9.4%, 한국이 6.7%로 3위였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국 2위는 러시아로 20%를 점유했지만 지난 5년간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2%가 줄었습니다. 3위는 프랑스, 그 뒤를 독일과 중국,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이 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년에서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5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기간 한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14%, 필리핀 12%, 태국 11%였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전 세계 수입량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수입 무기의 79%를 미국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국 2위는 인도로 9.5%, 3위는 이집트 5.8%, 4위 호주 5.1%, 5위는 중국 4.7%였고 한국은 4.3%로 7위, 일본은 2.2%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수출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규모도 지난 5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긴장 지속을 무기 수입 증가의 핵심 이유로 지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25대, 독일에서 잠수함 5척을 수입한 게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 수입 중 다수가 기술 이전과 연관돼 있어 장기적으로 무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령 잠수함의 경우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잠수함은 더 이상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9년 1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추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은 인도에 61억 달러 상당의 잠수함과 26억 달러 상당의 대공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로 무기 거래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전문가 패널과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 등 일부 중동 국가들과 미사일 개발 등 무기 거래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세우는 공사가 오늘, 즉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재단 측은 추모의 벽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도 새겨질 것이라면서 굳건한 미한 동맹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짐 피셔 재단 사무총장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16일 공사에 앞서 최근 한국 정부가 약속대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재단 이사장인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이사인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팔군 사령관과 만나 한국 정부의 지원금 2,200만 달러를 전달하는 작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하기 바로 앞서 지원을 받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측으로부터 참전 전사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의 비설립 허가를 받아 16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추모의 벽 완공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공 시기는 17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2022년 8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7월 27일 대대적인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착공식 행사는 다음 달 말이나 5월 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고 또 이 무렵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미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 단장 프로젝트는 26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현재 공원에 있는 기념비는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시절 세워졌습니다.
추모의 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전에서 희생된 3만 6천 명 미군의 이름이 벽에 새겨집니다. 무엇보다 미군 부대에 속해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7천여 명의 이름도 포함되는데요. 전장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된 미군과 한국군이 추모의 벽에 함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기존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둘러질 겁니다. 벽 건립뿐 아니라 조경과 조명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분들도 언제든 불편함 없이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 도로 공사도 진행합니다.
노병이 된 한국전 참전 미군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 용사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90살을 넘었습니다. 현재 50만 명이 살아계시지만 하루에 약 600명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입니다. 당시 그분들의 나이는 겨우 18세에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디 젊은 나이로 떠난 전우의 희생을 역사에 남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추모의 벽 건립 목적도 이 때문인데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노병들이 추모의 벽이 완공되는 모습을 꼭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추모의 벽이 한국 국민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길 바라십니까?
한국은 독일과 영국 등 미국이 참전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에 가장 큰 감사를 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후에도 말이죠. 매년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을 초청해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쉽게 퇴색되거나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겪고 짧은 시간 내 우뚝 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참전 용사들은 놀라움과 자부심을 금치 못합니다. 전 세계 테크놀로지 업계를 주도하고 있고 10대 경제 강국의 이름을 올렸죠. 미국의 강한 동맹국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에서도 미국과 싸워줬습니다. 게다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한국에게 미국도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국권은 미한 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북한의 여전한 위협 때문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미한 동맹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이 강력히 방어할 수 있게 합니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핵을 보유한 미국과의 협력, 더 나아가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모의 벽은 물론 한국전쟁에 희생된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공원재단 짐 피셔 사무총장으로부터 16일 공사를 시작한 한국전쟁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비교적 잔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4도.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3도. 신우주 구름 많고 최저 0도, 최고 13도. 강계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12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2도, 최고 15도.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0도, 최고 15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 장진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8도. 해산 구름, 최저 영하 8도, 최고 10도. 원산도 구름, 최저 2도, 최고 9도. 청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 선봉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이 끼고 최저가 영하 11도, 최고는 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흑인들이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 한국 외교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가치를 토대로 이를 저지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고전과제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동맹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내일 한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과 함께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과 홍콩 고위관리 24명을 무더기로 제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난해 미 의회가 제정한 홍콩 자치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왕천 부위원장, 홍콩 보안법 후안 작성에 관여한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파뮤측, 또 홍콩 경찰청 국가안보국과 홍콩 마카오 판공실 소속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들의 행동이 홍콩의 높은 자율성을 약화했다며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 시한인 5월 1일 전면적인 철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 체결한 평화협정에서 오는 5월 1일까지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5월 1일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모든 병력이 5월 1일 철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동맹국과 아프간 정부 등과 협의를 하며 철군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의 합의에 대해 매우 견고하게 협상된 합의가 아니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며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고 미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BNI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쪽 분량의 2020 미국 연방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 보고서를 기밀 해제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선거 캠프 주요 인사들이 지난해 10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관련 우크라이나 유착 주장을 증폭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유권자들을 흔들려는 다른 외국의 시도도 드러났다면서 특히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위해 다각적인 선거 개입 작전을 펼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핵탄두 보유 상한을 지금보다 40% 정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제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이후 향후 10년 동안 외교 국방 정책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현재 180개에서 260개로 40%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영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핵 억제력은 영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국가들이 현재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